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대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위험이 있어 보여요? 달리 말하면 아주 무서워 보일 수도 있죠. 아이들 그 만화에 등장하는 뭐 로봇면 어떨까요? 마징가 Z. 위험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아주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실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은 그 교회 상황과 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화난 일이 있죠. 그러면 화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요? 혼내주려고 한판 붙으려고 하는, 말하면 마징가 Z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징가 Z는 아이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적의 로봇이죠. 붙어서 사올 장사가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도전적이고 전투적이죠. 누구와 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셨나 보셔요. 20절에요?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죠? 누구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걸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고 빠져들어갔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도전하려는 자세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모습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추가로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 옛날에 청동업이 그렇게 발달한 곳이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금속, 재련 이런 게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그 도시에서 숭배한 신이 있었는데 그 태양신 아폴로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 섬기고 있던 그 태양신 아폴로와 상대할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네요. 19절 보십시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 큰 칭찬이죠? 어느 교회하고는 반대입니까? 에베소하고는 딱 반대인데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 뭘 하는 걸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한때는 그랬다 하는 말이 있죠. 또 뭐 말 바꿉니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젊은 시절에 뭐 그 정도 안 해본 사람 어디에 있냐 이거요. 왜 나쁜 말입니까?
길을 좀 꺾는 말 같아요.
길을 꺾는 거죠. 그럼요. 젊은 열기로는 그거 뭐 잠깐 그러는 거지 그거 얼마 가서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길을 꺾어놓는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발언입니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때 잘 나가도 조금만 있으면 다 허지부지 될 거다.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말이고요. 젊은 사람들 격려하려면요. 너희가 지금보다가 내일 더 열심히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당연한 걸로, 야, 젊을 때는 그러다가 인마 내 나이 돼봐라 이런 법이야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한때 뜨거웠다가도 세월 지나면 식는 것이 정상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령 뭐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연애 시절보다 지금이 더 뜨겁다면요?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막 어디서든지 좋습니다. 특히 결혼생활 같은 것이 세월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늘 노력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 그거 아니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요, 교회 일들 하려면 참 힘듭니다. 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만 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또 옆에서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해나가는 거 아니, 흔들리기는 커녕 옛날보다 더 열심히 잘 해가는 사람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해 나가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 성가대 보면 뭐 허연 뭐 장로님 같은 분들이 다 버티고 앉아 있으면요, 불러서 은혜가 아니고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좋은 거예요. 수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역할 하는 거 있죠. 뭐 교회 직분이 좀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는 그냥 그만둬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치는 거 놓지 않겠다고 해서 평생토록 헌신하는 분들 보면 보는 자체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요, 세월이 가도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받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요, 이 이세벨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 당이나 버가모 교회에 나왔던 그 발람의 가르침이나 내용상으로 이걸 같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거나 그 다음에 행음하고 우상 숭배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요 벌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벌합니까? 22절에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러죠? 침상에 던진다? 침상이 뭐예요? 침상이 뭐예요? 잘 모르세요? 침대. 잠자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말로 번역은 잠자는 곳으로 되는데 이걸 영어로 굳이 하자면 베드입니다. 자, 그럼 베드는 뭐 하는데요? 잠자는데요? 여기 간호사 출신이 아무도 없나요? 간호사들이 배덕할 때는 뭐예요? 보통은 잠자는 곳이지만 저 병들어가 누워 있는 곳도 배덕입니다. 이 침상을 잘 보세요. 잠자게 해주겠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요 병들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병들어 눕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뒤를 보세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러죠. 심상에 던진다는 말과 환란 가운데 던진다는 말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심상은 그 병들어 눕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병들어 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한다는 것은 한 80점 되고요. 더 정확한 답변은요? 아, 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말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침상에 던져버리면 들어 누워가지고 더 이상 그 짓을 못하게 하도록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벌을 주시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아주 기막힌 벌입니다. 그런데, 옛날 왕들이, 그, 일찍 죽은 왕들이 참 많거든요. 왕들은 대체로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인들이 너무 많아. 천재 화가나 예술가들 역시 요절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유는요? 그 무절제한 성생활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래 못 산다. 그 얘기요. 설령 오래 살아도 그냥 골골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벌이 하나 더 있는데 23절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부모가 음행하는데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성경의 생각은요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걸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대신하여서 자녀를 죽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자녀들을 이제 오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을 버는 부모에게는 그 버리고 자녀가 이렇게 죽으면 버리고 자녀는 보호 차원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네. 그게 자기로서는 뭐 억울하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아, 좀 오바긋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참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비슷한 표현들이요. 성경에 들어들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녀를 죽이겠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자식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온 게 있느냐면 그 아비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왜냐면 저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 나와요. 부모가 음행을 행한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그러고 돌아다녀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수고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행위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면 23절 이었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그렇게 벌을 하면 모든 교회가 내가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 이게 어젯밤 얘기죠?
그런 어떤 결과적인 거잖아요.
예.
범죄함으로 결과적인 것을 통해서 승격 그런 어떤 대가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음란의 대가.
예.
그렇지만 이런 결과적인 것을 통해서 그 죄가 다 드러날 것, 판단이 될 것.
죄가 드러난다는 것도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음행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 이거 확실히 살피고 계셨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을 뒤집으면요 철저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음행하고 돌아다닌 사람의 결과를 보고서 사람들이 아 예수님께서 저걸 다 살피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나의 선생님 말씀대로요. 아무도 몰래 혹은 몰래 몰래 그런 짓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면 저 옛날에는 그 공개적으로 좀 그렇게 되기도 했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범죄들은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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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기도 하고 또 조금 심해지면요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잖아라는 그런 말도 흔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합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모르게 저질러진 건 뭐 이런저런 핑계거리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법입니다. 뭐 남자들이 좀 주의해야겠지만은 남자들끼리는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누가 없다 하는 거 거의 압니다. 그런데 의리학상 부인에게 안 알리죠. 왜 그렇죠? 대체로 공범의식이 있으니까.
진짜요? 네? 공범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가정에 분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내 느낌에 좀 그런 걸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함께 어디 가서 뭐 술집에 갔거나 예를 들어서 요번에 또 술집 때문에 뭐 국회의원 어떻게 됐다 그랬다 하는데 웃음 갑니다. 근데 그놈만 그렇나? 술집에 가면 다 그 모양이지. 거의 다 그 모양이 사는 거지. 그러면서 나와가면 또 다 점잖게 그냥 지내는 거죠. 서로가 또 모른 척도 하고 뭐 또 가면 또 다 그렇잖아 이러면서요. 특별히 이 음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질러지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으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나는 그 남편도 알지만 부인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들에 다니는 걸 또 보면 야, 너 어쩌냐.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 부인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상당히 난감해지더라고요. 참 얘기 잘 못하고 모르서 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지나갈 수밖에 없죠.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거는 철저하게 드러내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롭다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쓸 표현은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참 무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의롭다는 말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뭐 경찰이 뭐라 하든지 뭐 검사가 뭐라 하든지 별로 겁날 거 없죠. 근데 공의롭다는 말은요 죄를 철저하게 갈보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다 갚으시면 우리도 방법 없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알고 지은 것도 있고 모르고 지은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으시는 분이라네요.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나 그냥 갚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나로서는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의미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한요 내가 줘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죄짓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죄지으면 예수님이 매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저게 구원은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값싼 게 아닙니다.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는다는 이 표현도 우리가 참 주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된 상이나 벌이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된 예가 참 많아요.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 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 대신 갚으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혹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요, 우리의 행위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이면요, 하나님은 전자계산기나 기계처럼 꼼꼼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기분파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쪽 같아요?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했는 거 이래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기분파 쪽일까요? 하나님을 기분파라고 말하기엔 너무 좀. 네? 그것도 이상하다. 좋아요, 그러면. 기분파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기분파가 그냥 신나게 갖다 퍼붓뿌린 걸 받은 사람 누구예요?
기분 좋아서 그냥 파악이.
기분 좋아가지고 크게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누구죠? 그거 받은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야. 아, 눈꼴시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요, 눈꼴시러운 장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제게 이런 복을 다 주셔서 왕으로 삼은 것도 과하신데 이런 복을 다 주십니까? 제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 그래마 됐다. 받은 걸로 하고, 고맙다. 받은 걸로 하고 내가 이런 복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이런 복을 다 주십니까? 아, 눈꼴 시려보여 참말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다윗 말이 더 미워요. 얄미워. 참,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복을 다 주시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고 기분이 되면 엄청나게 쏟아버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그런 기분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저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남편 중에 그 기분파, 그 남편 기분파는 좀 문제다. 그게 이제 나한테 오는 기분파면 괜찮은데.
너무 아닌 것도
너무 해 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가요? 잠깐만, 저 남편 얘기하지 말고요. 아버지가 기분파일 때요. 아, 좋죠. 그저 옆에서 알랑방구 한번 잘 끼면요. 아버지 주무 있던 거? 자네, 근데. 그런데도 그때 쫀쫀하게 헤아려가지고 이러면요.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접어놓고요. 다른 사람 막, 좋습니다만은,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대단히 기분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가끔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요, 그런 거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요, 그 기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 기분이 평생 갑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 그러면서 또 거꾸로는요,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놓으면 그 하나님 참 기분파입니다. 기억하셔요. 제가 기억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동대 그 총장님 부인이 그 어떤 책에 그 얘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연하면서 한 말 중에는 하나님이 쩔쩔 매신에 욕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본인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더라? 저쪽에 섬에 그 선교하러 간다고 갔다가 죽은 아이들 그 부모가 이 부인에게 와서 하나님이 쫄쫄 매고 계시네요 하는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죽은 아이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고 그래도 또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그런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들어주시네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쫄쫄 매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표현한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잊지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귀한 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참 드리기 싫은 거 억지로 안 하면 안 돼서 이래 신앙생활 하면 평생 괴롭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 정말 정말 즐겁습니다.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이 행음의 문제 이외에는 책망할 게 거의 없는 좋은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24절 뒤편에 보면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외에는 거의 완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유일한 잘못,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교묘한 이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탄의 교묘한 이론이라는 것이 음행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런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못된 짓을 한다 이러면서 한 게 아니란 얘기죠. 사탄이 해준 교묘한 이론에 따라서 그들은 어쩌면 당당하고 어쩌면 용감하게 그런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나라 형편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람 피우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말 아니십니까? 남자가
그런 여사지, 여사지야.
남자가 그러기 여사지. 여기 표현을 빌리면 이게 사단의 교묘한 이론입니다. 그보다 한 줄 더 뜬 거 있어요. 자고로 영웅은 그 다음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 다음 자고로 영웅은 그래 아이들 중에도 가끔 그딴 소리 한 놈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고로 영웅은 뭐 어쩌고 저쩌고 갑니다. 내가 해준 답이 뭔지 압니까? 니는 어째가지고 영웅의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배우고 못된 점만 배우고 그런 생각들이 여기 편 빌리면 사탄의 깊은 것, 교묘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더니요. 사탄이 뭐라 한지 압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합니까? 이래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짓 하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끔 이런 소리 합니다. 군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싶은 짓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가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럽니다. 군에 가서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모든 짓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부모님 선생님 간섭하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날 간섭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내 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확실한 신앙을 한번 쌓아보겠노라. 그래가 쉽게 말하면요, 군대 가서 나름대로 한번 타락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락을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요, 거기서 정신 차려 나오면 확실한 신앙을 가질 것 아니냐 이러는 생각이죠. 아주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사단의 교묘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가능 이런 얘기가 담배 하지 마라, 뭐 저게 마약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흔히 아이들 하는 얘기는요, 내가 실제로 한번 겪어보고 그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체험해보고 난 다음에 아 나쁜 건지 그걸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사단의 교묘한 이론입니다. 뭐 담배나 마약이나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이죠?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특히 마약류는요,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데 어떡해요. 군대 가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타락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영영 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아비라 성도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서도요, 이것이 그렇게 나쁜 행위라기보다는 교묘한 이론을 따라서 어쩌면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가면서 그런 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네 번째 교회까지 왔는데요, 네 번째 교회까지 올 동안에 이 음행과 관련된 교회가 세 개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와 관련된 교회가 세 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미워했다고 말하는데 야간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행위를 추종했다고 그러고, 버가모 교회는요 싫어하면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여러분, 그 음란과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그 다음에 저항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이런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참, 개인적으로, 개인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안 됐지만은요, 그 국민일보에 청교도 영성훈련원장 이러면서 광고 들어 나오시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공개석상에서 했는 말은 입에 담기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목사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글을 제가 두 편이나 봤는데요. 아,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분이 했는 말에는 XX가 여러 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미루어 짐작해서 읽어야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 싶은 느낌이 참 드는데도요. 청교도 영성, 청교도 얼마나 맑기를 바랬던 사람들인데 그걸 가르친다는 사람 입에서 이렇게 평소 사람들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그냥 여상스럽게 담는 사람 이래가 되겠습니까? 사실 어저께 또 하나 봤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음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고 위험한 건지 제가 절감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요, 또 사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부탁을 하나 또 드려봅시다. 정말 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그럼 저기 적어도 남녀관계에 있어서 이 음란성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 남자들에게 문제가 참 많거든요. 밖에 나가서 보는 다른 여자하고 집에 와서 보는 자기 부인하고요, 어느 쪽이 더 예뻐야 됩니까? 예? 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쁘다는 게요, 음란과 관련되어 보면 거의 성적인 예쁜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아름다움을 부인이 가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요,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니요, 남편에 대해서는 부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그 양반이 어떤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먼저 캐치할 수 있으면 그게 빨리빨리 적응해가면서 그걸 다루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한번 저 여러분들 집에서 하고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종일 근무하고 부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기 여자 입장에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밥이죠? 밥하고 청소하고죠? 근데 집에 있는 남편은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게 급한 거 아닙니다. 근데 웃으면서도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집 사람한테요. 뭐 밥 잘하고 빨래 잘하면서도 쫓겨난 여자는 있지만 신랑하고 밤에 잘 놀면서 쫓겨난 여자는 한 사람도 없대. 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밥하고 빨래하고 치우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위기 봐가면서요 같이 그 굶어가면서 집안 개판돼도 안 쫓겨나갑니다. 그걸 남자들이 더 좋아할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이나 여자를 생각하는 게 전혀 아주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 아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내 쉴데없이 바람 잡고 똥똥한 바람을. 아니 그거는 의식할 수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살아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걸 잘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저 뭐야 밥도 한번 굶어가면서 엉뚱한 짓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세요. 옛날에 그와 텔레비전 중에 뭐 앞 이런 일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난 그거 참 못 봤는데요. 나중에 그 하도 재밌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젊은 새댁이요. 신랑 들어온 데 맞춰서 신랑 들어올 때 신랑 온다고요. 신랑 즐겁게 해준다고 소위 말하면 나체 쇼를 준비한 겁니다. 땡, 문 열어놔놓고 땡똥 하는데요. 음악 틀어놓고 자기 혼자 야한 옷 입고요. 돌아서가지고 쫙 이러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온 게 신랑이 아니고 나한테 친구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난 말만 들었어요. 그, 그거 참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앞 이런 일이 가는 그런.
근데 뭐, 그 친구 남편들 다 집에 가서 그 망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모르긴 해도 그 훗날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뒷 얘기를 쓴다면요. 집에 가서 그 친구들이요. 자기 부인들이 보고, 니도 뻔쩍 봐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들이 대체로 뭐라고 답했을까요? 돌았나? 내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집안들은 맨날 이게 지극태극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그 사고 처지는 그 부인 그 집안은요? 그 집안은 그 남편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거 보고 그 뒷얘기 뭐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넘어갑시다. 이게 그만큼 뿌리 깊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히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자들이 잘 알아서 지혜롭게 좀 처신을 하고 또 그걸 다루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에서요. 신랑이 그딴 소리 하고 앉아가 그건데 그걸 말이라고 하나 하고 퍼댈 게 아니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 부인들이 남편을 성적으로 완전히 그냥 제압해서 우리 신랑 밖에 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내보다 더 재밌진 않을 거다. 이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부탁합니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음란이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음란하고 어떻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 두아디다 교회의 마지막 그 저기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요. 아 이건 상이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제 일을 다스려 질그럽게 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은 저 쇠몽둥이입니다. 쇠몽둥이 가지고 그 질것을 깨면 어떻게 돼요? 네? 바사진다고요? 제 생각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소리가 퍽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고 그러죠? 이것 다른 말로 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에 너희도 동참하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야 철장 갖고 땅콩대 쑥 깨지면 정말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에 너희가 동참하게 되리라. 이게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주시려는 그 상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그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저 원수들을 신나게 때려 부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전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같은 또 뭐예요? 새벽별은 저게 흔히 하는 말이에요. 새벽별은 영광스러운 아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영광스러운 아침. 새날이 온다는 겁니다. 새날을 주겠다는 얘기죠. 어디서? 천국에서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걸 주겠다는 얘기라서, 그 끝부분에 그 철장 이야기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나 새벽별이나 이것은 전부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어디선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거든요. 동일한 예수님이 왜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각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예. 그 얼굴 모습. 예. 착한 아이한테 엄마가 순한 모습을 보이듯이 예. 마르생 부르기한테는 예. 무섭게 얼굴에 예. 뭐 그런 표정이 아닐까.
예. 이 질문을 했더니 누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눈높이 예수님. 그 교회의 수준이나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교회가 다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요 정말 큰 소리 내며 눈물 줄줄 흘려가며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나쁘게 말하면 맹송맹송하다 그죠? 깜짝다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각자의 성격 차이고 기도 제목의 차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형편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것은 좀 기질적인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남은 어떤 사람은 감동해가 감격해가 다 울고 그냥 흥분하는데도요 냉정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고난 기질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좀 인정을 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교회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왜 교회는 똑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좀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도 조용하게 기도 못하나? 나도 싫어요. 본인이 답답하고 본인이 열나가지고 열심히 그러고 있거든. 좀 놔두고. 그럼 나는 내 대로 하고 이런 게 좀 돼가야 합니다. 누구는 이름 써서 뜨겁게 그냥 발 굴려가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려면 니 왕자가 그러고 있노? 좀 놔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리 안 되고, 거기 저, 뭐야. 감격은 속으로만 느끼고요. 겉으로 안 나타나는 사람. 하고 좀 놔두자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런 기질 차이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권해보기도 하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나 그거 참 잘 안 어울려지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또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 놓고 4대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거 하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고 나타나네요.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려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셨는데 성령 4대 교회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하고 그 뒤를 이렇게 보면요. 살았다 하지만 너 죽은 놈이야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4대 교회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금방 나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할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일곱 별 나오는데 별은 앞에서 그 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고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교회의 사자가 등장해야 할 이유가 이 4대 교회에 그 소수의 올바른 성도가 있었거든요. 이들을 위해서는 일곱 별이 필요하고 살았다고 선체되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에게는 일곱 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 4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교회는 늘 시작하실 때 칭찬을 하고 책망을 했는데 이 4대 교회는 칭찬 없이 바로 책망부터 해버립니다. 칭찬할 거리가 진짜 없어서 그랬나 싶어서 이렇게 보면 칭찬거리가 있긴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고 하시거든요. 아, 굳이 칭찬하려면 칭찬거리가 있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칭찬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에 칭찬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바로 책망을 해버렸다는 거는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얘기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4대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죠. 그 책망의 골자가 뭔가 하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저 비유를 들어보는 게 좋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 비유로 될만한 얘기가 어떤 게 있어요? 아니면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죠? 형식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다는 얘기는 형식은 잘 갖춰놨는데 그 다음에요? 핵심이 빠졌다는 얘기죠. 본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의 모양이나 형식은 갖췄는데 그 안에 진실된 신앙은 없다 그 말이죠. 죽은 교회, 교회 아니라는 얘기죠.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예수 없는 교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참 이상하지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말 들어봅시다. 사랑 없는 부부. 외관상으로 한 집에 같이 살고 그러니까 부부 맞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요? 그럼 부부를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가 농담삼아 많이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제빵. 또 있나요? 요즘 뭐 좀 시끌벅적해져서 저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 편합니다만은 간혹 그런 느낌이 들어 있겠죠.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채뜬동 학구형 울가가지고 천지 받아 먹는 게 목표인 선생님 느낌이 어때요? 예?
본질을 잊어버리죠.
이거 정작에 말하면 본질 건데 참 속 뒤틀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4대 교회에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칭찬하지 않으고 책망부터 먼저 시작했는지 보시란 뜻입니다. 그럼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하고 열심히 뭐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속에 본질적인 게 빠져 있으면요, 이건 죽은 자입니다. 이미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책망받을 요소가 3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어느 교회하고 비슷합니까? 요 부분은 에베소 교회하고 같은 겁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듣고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현상인데요. 교회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느냐 하면 외적인 위협을 직면해가지고 스스로 타협을 했던 아니면 그 위협 요소를 전부 막 이겨가지고 제거해버렸던 간에 교회는 이런 도전해오는 세력이 없을 때 스스로 시들시들해 가버렸습니다. 몰리져 버리고요. 처음에 그 열정적인 신앙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시들시들해져 갔다는 겁니다. 너무 교회가 튼튼해가지고 외부 요인을 다 제거해버렸을 때도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예를 이래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 빚이 많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거의 다 갚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조금은 놔두래요. 다 갚지 말고 조금은 놔두래요. 왜 그러죠? 뭐 긴장을 놓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조금은 놔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빚은 조금 치고 사세요. 개인적으로요. 교회도요. 외부적으로 시연이 좀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란 뜻입니다. 그게 조금 남은 빚입니다. 왜? 그게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처음 받았던 감격이나 이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장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항상 신경을 쓰죠. 신경 쓰이겠네, 그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못된 친구 하나 있는 양 여기고 친구 삼아 지내세요. 귀찮은 친구 하나 옆에 붙은 걸로 여기고 친구 삼아 지내세요. 아, 옆에서 끌어다끓이는 친구 하나 붙어 있으면 이거 어때요? 신경 쓰이죠. 그런데 고놈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돌연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찮은 그 치료되지 아니하는 질병, 뭐 예를 들게요, 무좀.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도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다만 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라에 그럼 자꾸 힘들게 하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가 가진 신앙이나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장치 일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신경이 훨씬 쓰여도 덜 쓰이고요. 그 귀찮은 친구 하나 달고 오래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오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는 가운데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와 싸우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 이렇게 오랫도록 간직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다 됐다, 그 다음에 위험 요소도 사라졌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다 잃어버리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부디 처음에 느꼈던 그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가능, 우리 삶을 그렇게 가능해 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빠졌다 구부러졌다 이래야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참 좋아 안 해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은 어떤 겁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 그럼요. 근데 사람들은 근거에 그렇게 좋아 안 해요. 뭘 좋아하죠? 한 번씩 자빠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러면 뒤로 속이 돼가지고 듣고 안 되는데. 아,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되나? 좀 반발이 아주 셉니다. 여러분, 그걸 표본으로 삼지 말고, 그런 데 관심 쓰지 말고요. 흔들림 없이 쫙 가는 신앙,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셔요.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드라마는 절대로 사람의 표본적인 삶은 안 보여주고요. 모범적인 건 안 보여주고, 뭐만. 어떻게든 일이 꼬이고, 들이 꼬이고, 비비 꼬인 것만. 만들어내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드라마 이 몇 가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느낀 감이 뭐냐면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튀어야 하고 뭐 특이해야 빛을 발하니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좋은 재료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겁니다. 그 방언의 얘기 나온 거 있죠. 용의 눈물. 아이들 용의 눈물 그 열심히 보길래 그 누구 얘기냐고 물었더니 방언의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곧 끝납니다. 방언 얘기 끝나면 그 다음 뭔데? 저 용의 눈물 다음에 뭐예요?
그 왕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그건 내 얘기고.
따지잖아요.
드라마 얘기하는데. 용의 눈물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아, 왕의 여자가 아니고 왕과 비. 전 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애들이 그 다음 그
아, 왕의 여자는 영화네. 남자 외연의 여자들이 나오고.
그래, 애들이 그 왕과 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구 얘기냐 그러니까 세조 얘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여러분들 잘 됐다. 여러분, 태종, 그 다음에 다른 몇 사람 빼고요. 태종,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연결시켜 놨을 때 내가 과연 본보고 존경하고 따라갈 사람 누구냐는 세종이잖아요. 근데 야, 너 드라마는 왜 태종 이야기, 방언 이야기 했으면 그 다음 세종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거 왜 건너뛰고 세조로 왜 가냐? 재밌잖아요. 드라마란 게 그런 거란 얘기죠. 아이들이 진짜 본보고 참 표본으로 삼아야 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고 온갖 음모 술수가 난무하는 거 그거라야 들여다본다. 텔레비전이 주로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즐길 거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저 뭐야 재미있는 거 그런 데 속이 타지 말고요. 제가 감정을 싫어한다는 얘기 그겁니다. 그런 감정 듣고 아 은혜 받았다 감동적이다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똑바로 나아간 얘기에 감동을 더 받기 바랍니다. 에이 뭐 남이 못하면 내가 하지. 그래서 그때 사셔요. 신앙생활 반직한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 별로 흔들린 형이 아닙니다. 내만 그러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공통점. 어릴 때부터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서부터 성경 읽고 잘 배우기를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이거 전부 예방조치입니다. 앞으로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 미리 사전에 다 방비하는 예방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실해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옷을 들이피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더러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때 그렇게 책망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었대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그 속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요즘 예를 들어보세요.
의로운.
그 그냥 의로운 감은 안 된다. 예를 들면 저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저녁에 회식하면요. 나 안 가. 전부 지옥갈 놈들. 어? 술이나 처먹고 뭐하고 못 가. 그래가 빠지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거기는 아예 도피하는 거잖아요.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네? 지킬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아이고, 자꾸 어떻게 될 때가 그러니까 이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사람은 이제 이런 비유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 불신자들의 모임에 그런 모임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면서 자기 몫을 잘하고 거기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기 남기시네. 제가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술자석이에요. 절대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집니까? 안 빠지는 이유가요. 예수제이가 저렇다라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참석하는 겁니다.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해서 안 될 짓은 욕을 먹으면서 안 합니다. 그러면서요. 뒷마무리. 여러분 안 겪어보셔서 모르지요. 술 먹는 사람 옆에 같이 앉아가 술 안 먹으면서 장난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혹시 알아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같은 동료 안에서도 술자리 다 섬겨 술 다 먹는 사람이 있는 마음을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안 먹으니까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술을 안 먹고 안 먹으면서도 회식자리에 참석 안 한다고 그런 욕이 듣기 싫어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데 오면 담배 냄새 완전 몸이 찌대가 없어. 오는데 또 회사
와서 씻지도 안 하나?
아, 씻는데 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럼 머리 안 씻었네.
아, 씻죠. 들어올 때 냄새가 엄청나.
그래요. 그럼 진짜 맞아요.
엄청나.
그거요. 전신을 갖다 퐁당퐁당 담가다 헹궈도 냄새 깨입니다.
네. 그리고 뭐, 흉깡까지 데려다 줬는데 다음날 가보면 일부에 실려가서. 집안을 못 들어가서. 집안까지 데려다 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 바람직한 거는 저런 모습이에요. 끝까지, 뒤까지 다 챙기는데 그게 긴 세월 지나면요. 긴 세월 지나면 그게 진짜 승리자입니다. 제가 아는 제 선배 겸 친구 중에 그렇게 살면서 끝까지 버틴 사람 쳐다만 보고 생각만 해도 참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4대 교회에 그 속에 있으면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런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 서지사 욕하지 말고요. 진짜 존경해야 될 사람 같아요. 욕을 해놨으니.
아, 그때는 그랬어요.
뭐 어떻게 나가네. 벌 많이 받으려고 그냥 작품을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더럽다고 그냥 뛰쳐나갈 게 아니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두 발을 굳건하게 디디고 서서 거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신랑요, 저래 고함 지르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존경해야 합니다. 막 그러다가 한번 바치가 그랬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 사대교회에 칭찬 안 하고 책망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왜 흰옷 입어요? 흰옷 입고 다닐 것이요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흰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원래 흰옷 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뒤로 싼 게 흰옷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 좀 이따 나와야 될 얘기고 여기서 흰옷 입는다는 말은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니 결국은 흰옷 입는다는 말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런 뜻인데 그런데 왜 그것을 흰옷 입고 다닌다고 말했냐 그 말입니다. 물론 흰옷이 계시록 저 뒤로 조금 더 나가보면요 왜 흰옷입니까? 성도들이 흰옷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흰옷은 이 옷을 세탁을 했는데 어디에?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 양피는 희나요? 혹시 누가 아세요? 양의 피 색깔?
피가 흰 게 있습니까?
피가 흰 게 있나고요? 없죠. 그게 이제 그 피가 결국은 뭡니까?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의미에서 양의 피에 씻은 옷이 희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흰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의미이긴 합니다. 그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흰옷의 의미요.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입니다. 흰옷 입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백이민족의 뜻이 뭡니까? 의미하는 바.
단일민족.
백이민족이 단일민족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백이민족이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죠. 아이고. 우리는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고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 그럼 우리가 외국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습니까? 누가 입덕하나?
어디를 치노?
치고 싶었는데 능력이 없어 못 친 적은 한번 있어요. 효종의 북벌. 아니 그러면서도 광개토 대왕은 되게 치켜 세우잖아요. 어디 땅을 확보했죠? 또 만주 저 요동 저쪽 다 정벌했잖아요. 그건 그렇게 칭찬하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안 싸웠으면서 안에서는 많이 싸웠잖아요. 아니 당포 말고 신라시대 저 신라고 우리 백제 많이 싸웠죠. 그 다음에 뭐 저 구삼국 얘가 또 싸웠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면 그것도 아니야지. 신에선 잘 싸우고 나가가 안 나가요? 나가가 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 싸운 게지. 능력이 없으면 왜 안 싸웠을게요? 효종군은 답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말하는 백이민족에, 우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막, 그래, 말해야 되죠. 뭐, 어떻게.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아니, 백이민족이라면서 왕은 왜 누른 옷 입는데? 고관들은 이제 흰 옷 안 입었잖아요. 진짜 몰라요? 색깔 있는 옷은 비싸요.
그런 뜻인가?
아니 무명으로 염려를
무명으로 해가지고 그다 염려를 해가지고 세상에가 돈 있는 사람은 세상에가지고 이쁘게 입었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돈 없으니 흰옷 입었죠. 제일 싸잖아요. 내가 너무 했나? 사대라는 지역이 양모 산업이 발달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옷에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하며 살던 사람이 많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게 흰옷 입고 산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대교회에 흰옷 입었다는 사람은 그런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고 좋은 옷 입고 살고 있는 거기에 흰옷 입고. 그러니까 뭐죠? 남들 다 메이커 있는 비싼 옷 입고 살 때에 흐름한 적도시장 패션으로 그냥 다니고 있던 성도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게을러 터지라 그런 건 그건 저 논외입니다. 신앙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입히시겠다? 아주 화려한 옷 입히면 좋은데 돼요? 그게 아니고? 흰옷 입히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흰옷이 얼마나 위대한 옷인지 아냐? 그런 뜻입니다.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사는 그들이 어쩌면요? 죽은 자나 다름없고 죽은 자나 다름없을 터인데 흰옷 입고 사는 너희들이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조금 떠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건데 그 2절 끝에 보면 2절에 보시면요 너는 일깨워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자는 얘기죠. 3절 그 중간쯤에 어디에 보세요 또 있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게요 이 사대라는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 외부의 적이 도저히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요새를 쌓고 살았거든요. 어떤 놈이든지 올라만 와봐라 그러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사대가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너무나 튼튼한 성읍이니까 걱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올리면 와봐 하고 문 딱 끌어 잠그고 있다가 실수로 두 번이나 이승이 함락이 된 적이 있어요. 사대 사람들 그 역사를 압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위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대 사람들은 이 말이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는 말이죠. 저는 역사적으로 뭐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혹 아시는 거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는 바벨론이 함락될 때요. 바벨론이 굉장히 큰 성이어서 끄떡 없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점령됐습니다. 문 딱 끌어 잠그고 뭐 올려면 와봐 하고는요. 다니엘서 그 얘기 나오죠. 그 왜 손에 벽에 글씨 나와 쓴 거 있잖아요. 메네메네 대겔레 우아르신 하고 글씨 나온 그 장면.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준 그날 밤에 메대 군사들이 점령해버립니다. 하루 만에.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방심하고요. 올리면 와봐라. 이랬는데 허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들어와가지고 하루 만에 점령됩니다. 그럼 마지노선이 뭔지 아세요? 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 마지노가 어디 있는 거죠? 제가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독일이 프랑스로 쳐들어오려면 이 선을 통과해야 된다. 거기에 철벽 같은 그 방지선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절대 이건 못 뚫는다. 그래서 이름이 마지노선인데요. 그래서 뭐, 뚫으려면 뚫어봐라. 택도 없다. 그랬는데, 독일이 이걸 뚫어 봅니다. 어떻게 뚫죠? 이게 무너져버려요. 우회를 하거든요. 우회를 해서. 프랑스 국경에 마지노선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옆에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먼저 친 겁니다. 이걸 쳐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 옆으로 돌아가 들어와 버리니까. 대포는 전부 앞을 향해 있는데 옆으로 비켜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죠. 너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가 그렇게 무너진 적이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당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일깨우지 아니하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요 주신 교훈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참 잘 이용한, 말하자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시청각자로처럼 이용하셔서 가르치셨는데, 400교인들 교회는 또 그 400 지역에 있었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그 일깨워 가는데, 일깨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3절이 잘 설명을 합니다. 3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키고, 회개하라.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생각하고 합니다. 사람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만 내는 사람?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좀 쉽진 않지만은 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키라는 거죠. 생각해서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알았으면 그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게 잡아야 한다. 그게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에게 당하듯이 당하게 된다. 그것이 사대교에 대한 그 교훈입니다.